출애굽기 49번 메시지 왕국의 예표. 언뜻 보기에 출애굽기 18장은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은 사실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묘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례와 이야기는 이 묘사의 일부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가 18장에서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왜 18장이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17장에서 19장으로 즉 아말렉 사람들의 패배로부터 백성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은 하나님의 산으로 직접 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8장은 17장이나 19장과 아무런 연결 없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책이라는 원칙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이 묘사에 관한 출애굽기 18장의 중요성을 알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 장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역사, 민수기와 신명기를 주의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사건들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들 후에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18장에 있는 사건들은 장막의 건축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향하여 장막과 함께 진행하기 얼마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18장은 40장 뒤에 와야 합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 9절에서 언급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향하여 장막과 함께 그들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가 홀로 그들의 괴로운 것과 무거운 짐과 다툼을 담당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1,000명, 100명, 50명, 10명 위의 두령들이 임명된 때였습니다. 교리, 이러한 것들이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일어났다면 왜 그것들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17장과 19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종종 역사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교리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별한 교리적 안배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들을 교리적인 의미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이 원칙이 출애굽기 18장의 배치에 적용됩니다. 확실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 얼마간의 기간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사복음서에 적용됩니다. 복음서들은 주 예수께서 땅 위에서 사실 때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들의 기자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여 신성한 계시의 관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함께 배열하였습니다. 출애굽기도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모든 것의 상세한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온전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패배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육신의 굴복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의 패배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하기 위해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신성한 영감 아래 모세는 17장과 19장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또 하나의 완전한 구원에서 육신의 패배와 굴복 후에 왕국이 옴을 보여주기 위해 뒤에 일어난 사건을 삽입하였습니다. 아말렉의 패배 후에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왕국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육신, 즉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함을 거듭거듭 지적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원수를 낳았습니다. 이 원수인 사람의 육신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가장 큰 두 원수는 사탄과 육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또한 타락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수는 육신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미워하십니다. 신약에 의하면 사람의 육신이 패배당하고 굴복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납니다. 이 관점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5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육체에 속한 것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24절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육신이 말살될 때 왕국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 확증됩니다. 영은 육신과 대립됩니다. 영 안에는 육신을 말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영이 우리의 육신을 패배시키고 굴복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중요한 네 단어는 육신, 영, 십자가에 못 박힘, 왕국입니다. 이 네 용어들은 각각 색깔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육신은 검정색으로, 영은 녹색으로, 십자가는 적색으로, 왕국은 청색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색들로 표시한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틀림없이 검정색인 반면 영은 생명이 충만한 녹색입니다. 붉은 십자가가 검은 육신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색깔인 청색으로 상징되는 왕국을 이끕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이 네 용어에 맞춘다면 빛빛춤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검정색과 영의 녹색과 십자가의 적색과 왕국의 청색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는 주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가 그 첫 부분을 이루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둘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타락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구출받았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고 육신을 패배시켰음을 봅니다. 이 얼마나 기이한 구원입니까? 둘째 부분인 19장부터 40장까지에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계시를 봅니다. 이 부분 가운데 몇 장들은 율법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의 온전한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분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장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타락된 상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지만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봅니다. 어떠한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타락한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거처로 온통 구원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조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초점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율법의 반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출애굽기의 온전한 관점이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그분의 구원을 막나음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의 처음 17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출하셨고 구조하셨으며 광야에서 공급하셨는가에 대한 묘사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그분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 이상에 따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주신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을 주셨는가에 관한 기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신성하고 영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출애굽기가 1차적으로 율법을 주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주어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의 반포와 장막의 식양 모두에 관심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깊은 속에는 출애굽기가 1차적으로 율법의 반포를 위한 책이라는 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보다 율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두 부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과 하나님의 집에 관한 부분 사이에 왕국이 필요합니다. 왕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결과도 소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육신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까닭에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결과인 왕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이고 성경적이며 윤리적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육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주 겸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겸손이 육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에 관한 일까지도 육신 안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우리는 훌륭하고 즐거우며 겸손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결코 그들과 논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좋은 이 모든 행동이 육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육신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을 행하는 수단, 그 일들을 영으로 인해 하는가 육신으로 인해 하는가를 관심하십니다. 육신에 대한 이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느 정도 누리지만 그들의 누림에는 합당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패배시키는 정도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산출과 결과인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할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전 세월에 걸쳐 나는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만큼 철저하게 육신을 알고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두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무리를 결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왕국을 체험합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마음 상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을 때에는 반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호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지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기증하는가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공중의 인정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 중 매우 많은 것이 육신 안에서 행하여집니다. 주님의 회복을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들도 성도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역사하는 십자가를 지닌 살아있는 영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죽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닌 영이 나를 내 아내와 다투는 것을 삼가하게 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소극적인 말이 내 혀끝에 있었지만 역사하는 십자가를 지닌 살아있는 영이 나타나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육신을 죽이는 것을 체험하는 까닭에 평안한 결혼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생활 안에서의 우리의 체험이라면 우리는 왕국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왕국을 설명하는 대신 왕국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는 설명이나 정의의 책이 아니라 그림책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정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유월절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교리적인 정의들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그림이 있습니다. 18장에는 왕국이라는 단어의 언급이 전혀 없지만 왕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묘사임을 볼 것입니다. 왕국의 묘사.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킴.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왕국의 묘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왕국은 육신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이 패배당한 후 나타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켰을 때 왕국이 임함을 계시합니다. 18장에 왕국이 제시되기 전에 아말렉으로 예표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17장에서 패배당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아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의 패배의 결과로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올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드로로 대표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까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다소 혼합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당한 후 미디안 사람들 중 몇몇이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우상에게 속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는 하나님께 돌이켜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주관하는 자들이 된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교회가 왕국에 참여함. 왕국이 임할 때 교회는 왕국에 참여합니다. 사실 교회는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권위일 것입니다. 18장에서 교회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던 동안 얻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로 대표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십보라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배척당하시는 동안 그분이 얻으신 이방인의 교회를 예표함을 압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십니다. 이 배척의 기간에 마치 모세가 이방 아내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세계로부터 이끌어낸 이방인의 교회를 얻으십니다. 그러므로 18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점, 원수가 패배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나아옴, 십보라로 대표된 교회를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왕국의 그림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18장에 왕국이 묘사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묘사임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말할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심을 말하면서 출애굽기를 비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만나와 메마른 반석이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 영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또한 17장에서 아말렉이 육신을 상징하고 모세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내주하시는 영을 예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볼 때 18장에 있는 이드로와 십보라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드로와 십보라는 단지 역사적인 인물들에 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가 그림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사탄을 대표하고 애굽이 세상을 대표하듯이 이드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십보라는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비유라는 원칙에 의하면 18장에 있는 문제들도 예외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킨 후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제사드리는 것을 보는 까닭에 18장이 왕국을 묘사함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이방인의 교회가 우세함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그림을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패배당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로 돌이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 아말렉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해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신을 패배시켜 굴복시키고 나서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이드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이 길을 향할 것임을 뜻합니다. 역사하는 십자가, 육신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보라로 상징된 교회가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복음 전파는 왕국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서 왕국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왕국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대비시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드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교회가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권위와 질서. 18장 13절부터 27절에서 우리는 왕국의 권위와 질서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모세로 상징된 그리스도는 권위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모세에게 한 이드로의 제안이 인간적인 조직 방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스코필드는 이 조직적인 방법이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7절,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 하나님께 배척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 민수기 11장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이 다른 두 사건과 관계되어 있고 후자가 전자를 피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전자를 강화시킵니다. 민수기 11장은 70장로들을 말하지만 출애굽기 18장이나 신명기 1장에는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장들에서 우리는 두령들에 관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가 적어도 200만이었다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수천에 달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두령들은 70장로들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 민수기 11장을 비교한다면 민수기 11장이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이 다른 주제와는 다른 주제를 다룸을 볼 것입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백성의 괴로운 것과 무거운 짐과 다툼을 봅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의 반역을 기록합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모세는 주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70인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반역은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에 언급된 괴로운 것이나 무거운 짐이나 다툼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의 기록 목적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 민수기 11장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아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모세에게 왔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를 도와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임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에서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지만 민수기 11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당한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70장로들 위에 임하여 선지자들이 된 이유였습니다. 이 70인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나의 목적은 이드로의 제안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신성한 권위 아래에 있는 질서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무질서가 전혀 없음을 보도록 돕습니다. 오히려 모세로 대표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질서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지방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장로들에게로 돌려진다면 그 교회는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지방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장로들만이 아니라 두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그림에서 십보라가 교회를 대표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령들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그들은 사물을 좋은 질서로 유지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모든 것이 모세에게로 돌려질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장로들에게로 돌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교회 생활 안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두령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형제에게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장로들을 부를 필요성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권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적은 수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두령, 즉 사람들에게 영과 십자가에 대해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형제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왕국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로 상징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머리되심 아래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출애굽기 18장이 왕국의 그림을 제시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그림의 네 방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인 육신을 패배시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경건한 이방인들이 나옴, 이방인의 교회의 우세함, 합당한 질서의 유지를 봅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누린 결과인 하나님의 왕국을 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17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분의 구원과 공급을 누렸습니다. 이제 18장에서 우리는 이 누림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의 식양에 관한 이상을 받아 이 식양에 따라 장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과 환경인 왕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하여 왕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성한 영감 아래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을 온전히 하기 위해 출애굽기 17장과 19장 사이에 신명기 1장의 사건을 삽입하였습니다. 체험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을 누린 후 모든 것이 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지, 왕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할 수 있게 합니다.